어려운 경제는 없다. 생활과 밀접한 경제를 귀에 쏙쏙 박히게 읽어주는 내기의 경제 읽기. 오늘도 서은영 경제뉴스 전문 큐레이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본 마이너스 금리 시대 폐막. 아, 이게 일본 금리 오르는 건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네. 일단 이웃나라 일이라 네. 뭐 쉽게 넘어갈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 아무래도 이제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도 있지만 일본이랑 경합하고 있는 산업도 많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일단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게다가 네네. 여행도 많이 가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죠.
네, 일본이 드디어 마이너스 금리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17년 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도 신기한데.
그렇죠. 마이너스 금리 돈을 은행에 넣을 이유가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사실 제로 금리도 사실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은행에 돈을 가지고 가서 맡겼을 때 네. 은행이 나한테 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아, 당신 왔으니까 수수료 내고 여기 맡기고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네네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금리를 원래 이자를 받는다는 건 돈을 맡겼을 때 돈을 받는 거지만 마이너스 금리는 돈을 내야 된다. 라는 개념인 건데 네. 이게 무려 17년 동안이나 이어졌다라는 게 이제 일단 신기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마이너스 금리를 유일하게 이제 채택하고 있던 일본이 이 정책을 이제 폐기했다라는 게 일단 이제 빅 뉴스인 겁니다.
네, 네.
이제 이번 주 초에 일본의 중앙은행격인 일본은행이 이제 통화정책 결정하는 회의를 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네. 이제 이 회의를 열어서 단기 정책금리라는 걸 마이너스 0.1%에서 0에서 0.1%로 올린 건데요. 뭐야 0.1%밖에 안 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일본이 이렇게 오랜 기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고 심지어 이 저금리 정책을 유지한 걸로 치면 90년대 초반부터니까 정말 장기였거든요. 그런 걸로 치면 네. 이렇게 정책 기조를 바꿨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밖에 네.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나 이제 미국 전 세계가 이제 금리를 낮추려고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일본은 어떻게 해요? 금리를 이제 올린다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게 의아하잖아요. 네. 이제 그 배경을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면 일본을 두고 항상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이 항상 따라붙지 않습니까? 네. 30년 동안 정말 이 경제가 정말 뜨지도 않고 물가도 안 오르고 온 경제가 아주 침체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잠들어
옛날에는
있었다.
잃어버린 10년이었는데 네. 그게 20년? 그게 30년?
맞습니다. 네.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30년까지 됐는데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뭐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또 코로나 이후에 돈 또 풀어서 네. 이제 이 막 전 세계 유동성이 너무 넘쳐나니까 결국에는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정말 물가 많이 올랐죠, 지금. 그리고 미국도 뭐 한때 막 5-6% 이상 7% 막 이렇게 물가가 올라갔었 시점에 네. 일본은 이 고물가 시대가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잠들어 있던 경제가 그때부터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올려라 올려라 해도 안 올랐던 물가가 네. 오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물가가 오른다는 게 네. 뭐 나쁜 면이랑 우리가 살 물건이 비싸지는 거지만 그만큼 네. 또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맞습니다.
의미기도 하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은행이 그러면 이제 이 물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도 그럼 지금까지 비정상적이었던 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네.
지금 거의 한 22개월, 23개월 이렇게 계속 일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2%대 계속 나왔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이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항상 2%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러면 2%가 계속 나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제 마이너스 금리 해제할 수 없었던 게 임금이 오르는 걸 좀 봐야 됐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 장기적으로 이 물가가 좀 이제 성장세가 이렇게 고르게 나오려면 임금이 받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올라야 사람들이 서비스 물가가 올라가고요. 서비스 물가가 올라가야 공급자 물가가 올라가고 그럼 공급자 물가가 올라가면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이 선순환 구조가 있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역시 임금이 올라야 사람들이 돈을 쓰려고 그쵸. 하니까 또 네.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는 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 춘추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네,
봄에
네.
이제 이 노동 계랑 이제 경영계의 이 임금 인상률 협상이 있었는데
네.
요 결과를 딱 봤더니 5%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5%대를 본 게 일본 경제에서 거의 33년, 3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고요. 이게 그럼 대기업만 오른 거냐? 그렇지
네.
않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4%대여서 이것도 거의 3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더니 임금도 요 정도 올라오는 거 보니까 당장은 물가가 계속 이렇게 계속 올라가겠구나. 그럼 요거 자신감 없고 우리도 한번 그 금리 올려보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일본이 뭐 단지 물가만 오른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지표들이 다 좋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그럼 우리나라에는 당장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사실은 그거죠. 그런데 네. 이제 일단 환율부터 좀 볼게요.
이거 굉장히 네.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라는 건 쉽게 말해서 돈의 가격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빌려줬을 때 나한테 돈을 얼마 내가 돈을 얼마 받는지 아니면 내가 빌렸을 때 내가 그 돈의 값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이제 이 개념인데 네. 마이너스 금리였다는 건 그동안 일본 엔화가 헐값 중에 헐값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엔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엔저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런데, 여행도 굉장히 네. 많이 갔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엔화 환율로 보면 지금 정말 막 천 원도 안 하는 이 너무 싼 이 환율 천 원이 뭡니까? 구변도 안 하는 이 싼 환율 때문에 제주도 갈까 하다가 아, 차라리 일본 가자 그렇죠. 이런 결정을 할 정도로 네. 너무 쌌잖아요. 네, 근데 네. 이 엔화 가치가 낮으면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물건을 팔아도 더 많은 달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데요.
네, 네.
그래서 최근 2년 사이에 이제 막 미국이 뭐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막 급격하게 올리면서 이제 미국 달러 가치는 특히나 또 올라가고 네. 일본은 일본 엔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네. 이 차이 때문에 일본 수출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힘입어서 일본 네. 니케이 지수가 4만을 넘어서고 지금 막 지금도 계속 최고가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제 영향입니다. 계속 그렇더라고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반대로 네. 일본이 그럼 금리를 올린다는 건 일본 엔화가 비싸진다는 뜻이겠죠. 네네. 그러니까 엔 저의 반대, 엔 고가 되는 건데 이건 역시 반대로 수출 기업들에게는 악재가 되는 거고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네네.
게다가 지금 일본은 저금리가 워낙에 장기화돼가지고 최근 30년간 일본에서는 이제 저리에 돈을 빌려서 해외 고금리 국가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많이들 이제 혹시라도 경제 기사를 조금씩 보셨다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자금이 지금 세계 곳곳에 다 뻗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미국에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일본이 금리가 워낙 싸니까 일본에서 싸게 돈을 빌려다가
네.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나라면 가져가서 거기에서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 차이만큼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네. 안에서는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그 돈을 가지고 만약에 지금 미국을 가면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만 5%대니까 거기서 그대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구조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가 있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일본이 금리가 올라간다? 그럼 일본으로 그럼 돌아가야겠다.
그렇죠.
이거 투자 수익 예상 목표 수익률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돌아가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엔화를 사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엔화로 바꾸려고 네네네. 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엔화 인기가 올라간다.
네. 그래서 엔화 가치가 올라가서 엔고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지금 이웃나라 일본이 이제 너무 잘 나가면 우리나라는 배가 아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실제로 일본 수출 기업들이 웃을 때
네.
우리 수출 기업들은 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네.
이제 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렇게 우리나라 수출 먹여 살리는 3대 업종에서 우리나라랑 일본이 경합을 벌이는 상황이잖아요.
비슷했군요.
그렇죠. 네. 과거에 비해서 뭐 경합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일본의 이제 엔저가 끝나고 만약에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우리나라에 반사 이익이 있는 거 아니야? 이 관점에서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
네.
아 우리나라도 반사이익 있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다 이런 로직 때문이에요.
반대로 우리 수출 기업들이 네. 더 좋을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의 엔화가 비싸지고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가 이제 저렴해진다는 건 원엔 환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엔화 환율이 워낙 저렴해서 일본 여행 가셨던 분들한테는 좋은 뉴스는 아닐 수 있다. 아,
진작 갔어야 됐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 뉴스죠.
그리고
네.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한 일학개미들이라고 하죠. 이분들한테는 달갑지 않은 뉴스일 수 있다. 네. 대신에 수출 기업들 실적이 이제 나빠지면 이제 주가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네.
최근에 일본이 금리 올리면 환차익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일본 엔화가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엔화 예금 든 사람들 굉장히 많. 우리나라에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난해 이거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미리 좀 대비들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엔고로 전환이 되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 정도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이 막상 금리를 올렸는데 시장 반응은 좀 우회인 것 같아요. 같은 게 엔화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는가 하면 니케이 지수는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모든 게 논리대로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절대 수치만 놓고 봤을 때 제가 아까 0.1%로 올렸다 그랬잖아요. 아직도 제로금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정도의 영향이 가시화되려면 지금부터 금리가 훨씬 많이 올라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 통화 당국이 방향타를 바꾼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방향을 너무 미세하게 바꿨다.
아,
네. 그러니까 티도 안
0.1%니까.
나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금리 올린 날 우에다 가지고 일본은행 총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긴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돈 푸는 거,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도 많이 안 올릴 거야. 그리고 우리 계속 금리 너무 안 올라가게 우리가 다 조절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시장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아, 금리가 크게 올라가진 않겠구나. 그럼 엔화 가치도 크게 바뀌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말까지 했을까? 이것도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경제에 가장 부담을 주는 거는 보통 우리가 경제에 가장 나쁜 게 급격한 변화라고 하잖아요.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도 다안 좋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 엔화 가치가 너무 빨리 올라가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막 물밀듯이 일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금융시장에도 타격이 되고요.
그쵸.
일본도 갑자기 엔고가 돼버리면 일본 수출기업들이 너무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일본 경제는 30년간 체력이 거의 바닥난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체력 상태에서 지금 서서히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변동성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일본은행이 참 오명이 많습니다. 그 뭐냐면 과거에 일본은행이 금리 올리려다가 실패한 경험이 두번 있어요. 이두 번이 너무
아,
치명적이었는데
그래요?
한 번은 2000년, 한 번은 2006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두 차례 금리 인상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2000년에는 이듬해 IT 버블 붕괴가 있었습니다. 금융시장 붕괴했죠. 그리고 2006년 인상 때는 미국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 있어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다시 금리를 내릴 수밖에
하필
없었어요.
시기들이 다 이렇게 공교롭게
아,
이랬네요.
타이밍이 정말 안 좋고 운이 나빴다고도 할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두 차례 실패 경험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일본은행이 이 경기 침체의 주범이다. 내지는 경제를 가장 잘 모른다. 전문가가 아니다. 뭐 이렇게 비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한번 실패를 하면 결국에는 일본은행 걷잡을 수 없는 비난을 휩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돌다리를 두들기면서 가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네,
거군요.
그래서 일단 전문가들 예상으로는 올해 안에는 아마 금리를 더 올려봐야 0.25% 이 수준 이 정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더 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변수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인데 최근에 이제 미국도 기준금리 뭐 결정했습니다만 이번 주였죠. 그러니까 동결로 결론이 나긴 했어요. 근데 현재 예상으로는 연내 세 차례 0.75% 포인트 금리 낮출 거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일본 금리는 살짝 올라갔고 미국 금리는 좀 내려오니까 그 폭이 줄어든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앵크리 트레이드 투자자로서는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아, 이거를 빌려서 이 미국 시장에 투자했을 때 나는 이게 투자 매력이 있나 없나? 뭐 위험도나 이런 거 투자 손실률 판단했을 때 돌아갈까 말까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만약에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빠르다. 그러면 그때는 일본으로 이제 빨리 자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대로 엔화 가치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이시거나 일본 증시 내지는 뭐 엔화에 투자를 하셨거나 혹은 이제 우리 수출 기업에 투자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눈여겨봐야 되는 건 결국 미국과 일본의 금리 변화를 좀 앞으로 좀 예의주시하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일본의 금리만 봐야 될게 아니라 미국 금리까지
같이
같이
봐야
봐야 되는
됩니다.
거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조금 더 우리 일상과 더 밀접하다고 할수 있는데 번호 이동하면 50만 원 준다. 이게 지난주 뭐 이번 주 계속 뉴스를 달구고 있는데 최근에 정부가 전환지원금이라는 걸 허용해줘서 번호 이동하면 삼성전자 최신 휴대폰을 거의 공짜로 살 수 있다 이런 발표까지 했는데 일단 전환지원금이 뭔지 그리고 실제로 번호 이동하면 휴대폰 싸게 살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휴대폰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네. 일단 과거 버전인데 이제는 하나는 통신사가 주는 공시 지원금이고요.
네.
이 공시 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주는 추가 지원금이 있는데 이 추가 지원금은 대리점이나 온라인 판매자 같은 유통회사가 줍니다. 그러니까 공시 지원금은 통신사가 주고.
네.
그런데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번호 이동하면 최대 50만 원의 전환 지원금 조도돼 이렇게 이제 나라에서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전환 지원금은 말 그대로 통신사를 바꿨을 때
네.
이 고객에게 이동 통신사가 줄 수 있는 지원금인데 번호 이동이죠.
그러니까 네.
기존 통신사에 내야 하는 뭐 위약금이라든지 뭐 심카드 같은 거 새로 사야 되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요 전환 지원금으로 보전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그 지원금을 책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기기 변경만 하는 경우에는 이제 기존과 똑같지만 번호 이동을 하면 공시 지원금 더하기 전환 지원금 그리고 이 두 가지 지원금을 합쳐서 최대 100만 원에 두 지원금의 15%를 추가 지원금으로 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네. 이론적으로 115만 원의 지원금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근데 갤럭시 S24가 지금 출고가가 115만 5천 원이니까 그럼 5천 원만 내면 와, 이 최신 휴대폰 살 수 있는 거네.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진짜 내가 오늘 당장 휴대전화 대리점에 가서 115만 원 지원금 받고 번호 이동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5만 원 주는 곳은 아무 데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정부가 최대 50만 원을 줄 수 있다고 한 거지
네.
50만 원을 줘야 한다고 한 건 아니거든요.
최대가 방점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통신사 호주머니에서 이 돈이 나와야 되는 건데 아직 봤을 때 그 결단을 내린 곳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통점들 좀 돌아보면 거의 3, 4 합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한 13만 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너무 간극이 네. 큰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고객이나 뭐 대리점 입장에서 이 정도면 전환지원금이라는 게 생겨서 정말 이 휴대폰 저렴하게 바꿀 수 있게 됐다는 체감을 좀 하게 하려면 최소 30만 원까지 내려와야 된다 이게. 그런데 지금 13만 원이니까 지금 절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당장은 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애가 타는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이른바 이제 단통법이라고 해서 단말기 유통법으로 이 통사들이 이렇게 번호 이동하게 하면 출혈 경쟁 너무 심해질 거다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막아놨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너네 마음껏 뺏기 전쟁 해봐라 이렇게 빗장을 풀어준 건데 정작 이 통사들 반응은 또 미적지근한 것도 이상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다시 빗장을 열어주면 이제 막 경쟁을 할 줄 알았는데
네.
단통법 이후에 시장 환경이 그동안 너무 많이 바뀌었던 거예요.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이제 통신 3사 가입 유형을 보면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기기만 바꾼 소비자가 10명 중에 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은 자기 통신사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기기만 바꾸는 이 소비 행태에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그냥 길들여졌다기보다는 그만큼의 이점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네.
장기 가입 고객한테 주는 혜택이 많아졌고요.
네.
무엇보다도 인터넷, IPTV 다 휴대폰 요금에 결합해서 할인을 받는 소비자들이 워낙
가족
많으니까
가족 할인도 있고
네.
막 이러니까
굳이 네. 이 통사까지 옮겨가려면 정말 파격적인 지원금을 주던지 그게 아니라면 옮길 유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 경우도 지금 한 통신사를 굉장히 5년, 6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정말 단통법 이후에 바뀐 변화인데
네네.
게다가 이 통사들도 이제 지금 눈치를 보는 게 어쨌거나 이 고객을 뺏고 뺏기는 경쟁이라는 건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이번에는 데리고 왔지만 한 2, 3년 약정기간 끝나면 또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아무리 써봐야 2, 3년 사이클로 계속 이제 이 돈은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이걸 익힌 걸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누구 하나가 이 출혈 경쟁을 탁 선언을 하면서 야, 나 지금부터 내가 고객 한번 제대로 빼앗겠어 라고 시작하면서 원래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건데
네.
지금은 누구 하나 이 선봉에 서지를 않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분위기라면 당장은 이 정부가 예상한 것만큼의 그 경쟁이 좀 있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야 지금 이제 당장 총선 앞두고 통신비 부담이 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이 통사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건 이런 이유고요. 아. 제도 시행 시점도 좀 아쉽다는 반응이 있는데요. 네네. 이게 신형 휴대폰이 탁 나왔을 때면은 네. 이제 요 물량을 막 밀어내면서 이제 막 보조금, 지원금도 많이 풀고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지금은 딱 특히 열심히 팔아야 되는 신제품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 네, 그래서 당장 뭐 당장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전환지원금의 효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게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네요.
그럼 전환지원금이 생겼어도 뭐 딱히 비용은 줄지 않을 거라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특히나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성지 가서 이 기기 변경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라면 큰 차이가 없다라고 좀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게 그전에도 이제 이런 휴대폰 성지라는 게 가능했던 이유가 판매 장려금 형태로 이제 불법 보조금을 주는 곳들이 네. 많았다는 그쵸,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이런 데들은 어차피 쌌다. 그래서 지금도 신도림 테크노마트 같은 데 가서 전환지원금 주는 곳보다 훨씬 저렴한 데도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이 전환지원금을 또 받으려고 해도 지금은 고가의 요금제를 택해야만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그런 가령, 딜레마가 있네요.
가령 정부가 예로 들었던 갤럭시 S24 이거 싸게 사려면요. 네. 지금 통신사 중에 KT 한 곳만 지원금을 주는데요. 네. 월 13만 원대 이상의 13만 원대 요금제요? 그러면 네. 진짜 뭐 때려다 뭐 붙이는 역으로 오히려 통신비 부담을 확 키워야만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여서 지금으로서는 좀 유명무실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소비자들이 훨씬 더 똑똑해졌다. 이걸 네. 나타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오늘도 경제 뉴스 잘 들었습니다. 4개의 경제 읽기 서은영 경제 뉴스 전문 큐레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